출애굽기 108번 메시지 번제단 다섯 번째. 성경을 읽는 어떤 이들은 번제단이 상이었거나 재물들이 놓여지는 탁자, 즉 재물들이 놓여지는 어떤 상자였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상 제단은 껍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이 있었고 중앙에 그물이 있었으나 꼭대기나 바닥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7장을 통해 제단이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 높이가 세 규빗이었음을 압니다. 출애굽기 27장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물과 고리들과 채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만일 내 고리가 있는 그물과 고리 안에 꿰어지는 두 채가 제단에서 제거되었다면 제단은 빈 껍질, 빈 상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수년 전에 나는 이 상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물이나 고리나 채에 관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번제단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외피, 즉 상자를 그려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물과 고리들과 채들이 제단의 내용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제단의 실제이며 힘이며 능력입니다. 제단의 능력과 힘과 실제는 제단의 내용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물이 제단 높이의 절반에 위치해 있고 한쪽에서부터 다른 한쪽까지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물은 무거워야 했고 강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무와 재물들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노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열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구속하는 그리스도. 이 예표로 묘사된 그림을 살펴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질문해 봅시다. 제단의 껍질 안에는 그물이 있었고 이 그물 위에는 태워질 나무와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재물들과 나무가 탈 때 제가 땅으로 떨어졌으나 연기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그분께 달콤한 향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달콤한 향기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고 재는 재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연락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달콤한 향기를 맡으셨을 때 만족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재물을 드린 사람이 재를 보았을 때 그의 양심은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그것을 드린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물은 향기와 죄 둘 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향기는 그물 위에 있었고 죄는 그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물에는 그리스도의 구속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구속입니다. 구속은 단지 일만이 아니라 한 인격입니다. 물론 그물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구속하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물은 구속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물이 구속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그물과 법궤 위에 속죄서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따르면 속죄서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화해는 단지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만이 아닙니다. 화해는 그리스도입니다. 화해를 이루신 분은 속죄소이신 그분 자신입니다. 법궤의 두 덮개는 화해를 성취한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그물은 구속 안에서의 그리스도, 구속지를 의미합니다. 즉 그것은 구속 역사 안에서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제가 사람의 재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시어 그의 죄나 죄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요 증명이자 확증임을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향기를 누리셨으며 재물을 드린 자는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물이 제단의 바닥이나 위에 있지 않았음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반대로 그물은 꼭대기와 바닥 사이의 중간, 즉 절반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외적인 심판이었을 뿐 아니라 내적인 심판이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어깨 위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마음 안에서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고통을 말하는 시편 22편 14절은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을 겪으셨을 때 외적인 고통뿐 아니라 내적인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제단 안에 있는 그물의 의미이며 꼭대기에도 바닥에도 있지 않고 제단의 중간에 있는 그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으로 인해 겪은 그리스도의 고통은 외적인 것이었을 뿐 아니라 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구속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해는 짧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해한 것을 적절히 말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단에서 제시된 그림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그림은 신약에서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은 세목들을 계시합니다. 영원한 죽음. 신약 27권 모두를 읽고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각 구절들을 연구하고자 해도 당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위대하고 만유를 포함한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일시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그리스도가 창세 이후로 죽임당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영원한 구속주이시며 죄 있는 인간의 죽음과 같지 않은 그분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의 각 방면들은 간단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물은 그분의 영원한 죽음과 함께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분은 태워졌으며 하나님의 의의 심판의 무게가 그분 위에 눌려졌습니다. 그러나 제단의 그림이 이것을 묘사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세부적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재와 향기. 제단과 관련된 것에서 내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는 가장자리입니다. 가장자리와 그물을 말할 때 아래와 바로 밑이라는 두 단어가 사용됩니다. 나는 그물이 있는 가장자리 아래가 타는 곳, 즉 날로 바닥을 형성했다고 믿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가장자리가 제단 내면의 노텁기 안에 조각목을 보호하여 강한 열로 인해 수치되지 않게 했다는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가장자리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보조를 의미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의의 심판의 태움을 견디고 있었을 때 사람이신 그분에게는 분명 그분을 지탱하게 해주는 어떤 것이 필요했습니다. 가장자리는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보조를 의미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물 있는 제단의 그림을 다시 고찰하기를 청합니다. 나무와 재물들이 그물 위에서 탔을 때 달콤한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갔으며 나무와 재물들은 재로 남았습니다. 되풀이에서 말하거니와 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하셨다는 강한 확증이며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셨다는 강한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재가 이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재는 우리를 위한 것인 반면에 달콤한 향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물과 노재단으로 상징된 구속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깊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구속하시는 그리스도가 그 영이 됨. 그물은 네 개의 고리들을 산출합니다. 고리들은 그물에 붙어있지도 않았고 용접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네 개의 고리는 그물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그물의 가로목의 네 끝이 옆에 구멍들 안으로 꿰어져 있었다고 믿습니다. 나는 또 제단 안의 구멍들 밖으로 돌출한 대의 끝이 고리를 형성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리들은 그물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그물과 하나였습니다. 나는 그물이 만들어지고 나서 네 개의 고리들이 만들어져 그물과 연결되었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물과 하나로 만들어진 고리들은 구속하시는 그리스도가 그 영을 산출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영은 그리스도에게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이 그리스도에게 부착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시는 그리스도가 결국 만유를 포함한 그 영이 된다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만유를 포함한 그 영은 그리스도와 같으며 그리스도는 만유를 포함한 그 영과 동일합니다. 사복음서는 금을, 즉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는 그 영의 위격입니다. 그분은 그 영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그 영으로 채워져 있었으며 항상 그 영의 인도 아래 계셨습니다. 결국 이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는 만유를 포함한 그 영이 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신약에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는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에서 주님은 이 보혜사가 그분 자신이리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인 그분은 두 번째 보혜사가 되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 그분은 첫 번째 보혜사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보혜사는 구속하는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 보혜사는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두 번째 보혜사는 또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첫 번째 보혜사가 또 다른 형태로 두 번째 보혜사로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물이 내 고리를 산출한다는 예표에서 상중되었습니다. 수년 전에 조직화된 기독교에 있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그 영이 분리된다는 관념을 고수했습니다. 이 관념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곳에 머물러 있으시고 그 영은 그분의 장소인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보혜사는 가시고 두 번째 보혜사가 여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더 많은 체험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그 영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후자인 그 영은 전자인 그리스도에게 나왔으며 그리스도는 그 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이 생명주는 영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입니까? 마지막 아담은 구속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아담, 즉 구속하는 그리스도는 생명주는 그 영이십니다. 제단에서 타는 것은 그물에 의존하나 움직이는 것은 내 고리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고리들은 그물에서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을 살펴볼 때 그리스도, 즉 구속주는 그물이고 고리들로 예표된 그 영은 강화시키고 움직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와 재물들의 무게를 담당한 전체 그물이 내 고리로 지탱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일 내 고리가 없었다면 그물과 그 위에 있었던 모든 것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내 고리가 없이는 그물은 지탱되지 못했습니다. 그물이 네 개의 고리들로 떠받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물이 거기 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태우는 심판을 위한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리들은 움직이기 위한 힘이었을 뿐 아니라 그물을 떠받치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인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구속. 만일 우리에게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단지 역사적인 인물일 것이고 그분의 구속은 교리 이상의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단지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은 교리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나 그분의 구속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없습니다. 반대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이 아주 객관적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분이고 구속은 교리적으로 객관적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도 그리스도와 구속이 내게 객관적이었던 사람이었음을 나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나 그분의 구속에 대해 어떤 체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우리 집의 종교였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옹호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참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실제로 주 예수님을 접촉했으며 그분을 받아들였고 그분의 구속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단지 역사적인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와 교리적인 구속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수천만입니다. 그들에게는 직접적인 그리스도나 직접적인 구속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이 그 영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접촉해야 하고 그 영 안에서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그 영 안에서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물에는 네 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속하는 그리스도는 만유를 포함하신 생명주는 영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은 그물이 네 고리를 산출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구속하는 그리스도가 그 영을 산출하는 것을 봅니다. 복음서들의 끝과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 영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서신서들 전체에 그 영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우리에게 그 영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우리는 7배로 강화된 그 영을 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따르면 그 영은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내 고리를 가진 그물입니다. 그 영 안에 교회들에 의한 십자가의 움직임. 이제 우리는 체에 관하여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는 막대기입니다. 고리들과 체들은 제단의 무게를 견딜 만큼 아주 강해야 했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제단은 7피트 반의 정사각형이었고 그것은 노수로 싼 조각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아주 무거웠음에 틀림없습니다. 제단의 무게 때문에 네 사람 이상이 그것을 운반해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단을 움직이는데 16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 수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요점은 제단의 운반이 단체적인 몸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단체적과 몸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나는 십자가가 교회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단을 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움직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입니까? 그것은 내 고리를 가진 교회이며 그 영과 분리된 교회가 아니라 그 영 안에 머무는 교회입니다. 제단의 그림은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와 만유를 포함한 그 영과 교회를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개인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개인주의적이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전파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교회에 의해서 전파되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운반하고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 안에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나르는 것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제단의 예표를 살펴볼 때 우리는 그물과 고리들과 체들이 있는 제단이 신약 전체를 의미함을 봅니다. 신약은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와 그 영과 교회를 계시합니다. 신약에 따르면 구속하시는 분인 그리스도는 만유를 포함한 그 영이 되며 그 영 안에서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지닙니다. 제단은 단체의 몸의 어깨들 위에 있는 고리들 안의 체들로 인해 움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단을 움직이는 사람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체들을 우리의 어깨에 두고 만유를 포함한 그 영 안에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며 그 영을 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산출인 그 영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간증을 땅의 내 모퉁이까지 운반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영이 교회와 함께 움직임.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의 일곱 눈이고 일곱 영인 그 영은 온 땅에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일곱 영은 홀로 보내지지 않았고 교회들과 함께 보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지 않으면 그 영도 그곳으로 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즉 몸의 지체들을 통해서 가기 때문입니다. 체들이 땅의 어떤 곳으로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고리들이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고리들은 체들이 가는 곳에 갑니다. 체들이 움직일 때 고리들도 움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체들이 멈추면 고리들도 멈춥니다. 이것은 만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땅 위에 없다면 성령의 움직임도 없으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영은 믿는 이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교회는 그 영의 능력을 지닙니다. 제단을 운반하는 사람들은 먼저 채들을 운반했습니다. 채들을 가졌을 때 그들은 또 고리들을 가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고리들을 가졌을 때 제단 전체와 그물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물과 고리들과 채들이 있는 제단이 신약 전체를 망라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살펴볼 때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물이 있는 고리들 안에 꿰어져 있는 채들 아래에 우리의 어깨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간증이신 만유를 포함한 영 안에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짊어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